있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성경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한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령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가나, 베냉, 카메룬 이렇게 3개국 목사님 가시기 전에 좀 먼저 가서 뭐 준비도 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가나에 이제 가서 목사님이 이렇게 딱 오셨는데 목사님이 우리 환영식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단상에 서셔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 말씀을 잠깐 전하셨는데 그 모든 사람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살리려고 한 마음 먹은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만 계셔서 그 예수님만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살리려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계셨다는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감사한 겁니다. 야, 진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야, 우리가 그때 서부 쪽에 이렇게 선교사님 한 분이 좀 많이 어려워도 하고 또 거의 주변 선교사님들이 다 좀 싫어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교제를 한번 했는데 야 이렇게 좀 많이 까칠한 거예요. 교제하기 싫어하고 막 그러는데 목사님 와서 환영실 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니까 저 선교사님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너무 소망스럽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목사님 환영식 끝나고 베냉에 먼저 갔는데 베냉에서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일을 하시는 걸 보았어요. 그때 베냉에서 막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일하시는데 그 전에 또 목사님, 그 김광훈 선교사님 사모님, 권영 사모님 거기서 사역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대덕산에 가면 그 권영 사모님 비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 비문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번 적어왔는데 한번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실랍니까? 예. 꽃잎은 하나 둘 피어나지만 열매는 아직도 이르다 하네. 두고 온 검은 대륙 차마 문이죠. 수양관 기슭을 쉼터로 삼고 그날의 뿌린 씨가 열매를 맺어 소식되어 들려지길 기다린다네. 이렇게 박 목사님이 비문 쓰셨는데 진짜 열매 맺어 소식되어 들려지길 기다린다네. 이제 그 열매를 맺는 걸 막 보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 대통령 아들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마음을 여는 아들 처음 봤어요. 제가 그렇게 이렇게 한번 뭐 환영사 하고 대부분 가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분들 뭐 바빠서 대부분 가는데 이분은 뭐 목사님 말씀 시간마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녁 말씀 시간 끝나면 밖에서 기다렸다가 목사님 가시는 거 인사하고 가는 겁니다. 한 번은 목사님 가실 때 이렇게 어떻게 그 대통령 아들하고 두 분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뭐라 하냐면 우리 IOF나 우나 또별을 위해서 정부에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다 돕겠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서로 전화하고 연락해서 땅을 주고 또 땅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협조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목사님도 배낭을 위해서 내가 종으로 이 배낭을 또 대통령을 이 나라를 위해 섬기고 싶다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어떤 이렇게 현장에 있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야, 그 사모님이 아프리카에서 죽은 그 죽음이 헛되지 않다는 마음이 들고 그 사모님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야, 내가 참 아프리카에서 청춘을 또 생명을 드렸지만 그게 열매를 맺어서 그날에 뿌린 씨가 열매를 맺어 소식되어 들려지길 기다린다고 목사님 했는데 그 소식이 이제 들려지는 겁니다. 진짜 귀에 들려지고 저 그 배낭에 있는 새로운 학생들도 너무 많이 오고 그 이젠 그 국립극장인데 그럼 불어로 뭐 빨래트 꿈꾸레라 하든가 뭐 하여튼 말이 어렵더라고요. 뭐 빨래트 꿈꾸레. 그래서 그 말은 하나 배워놔야 돼요. 빨래트 꿈꾸레. 왜냐면 혹시 길 잃어버리면 나 빨래트 꿈꾸레 가야 된다. 빨래트 꿈꾸레. 근데 그 요 홀만 빌리는데 2천만 원인데 그 대통령 아들이 그 담당자 부르고 또 청소년부 장관 불러서 우리가 이거 후원하자. 정부에서 후원해서 그걸 다 빌려주고 조만한 부속 건물 하나 빌리는데도 돈이 다 책정이 되거든요. 그 나라는 참 재밌는 게 요 홀값 따로 있고 문 나가서 요 로비값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로비값 안 내면 로비에서 결혼식해요. 우리 행사 빌려줘놓고 결혼식해요. 또 아프리카는 결혼식을 밤에 해요. 딱 우리 시간하고 맞는 시간에 해요. 근데 아프리카 좋은 게 밤에 결혼식 하는데 그 신랑 신부를 앉혀놓고 결혼식을 하대요. 네? 세워놓으면 힘들잖아요, 서 있기. 요 뒤에 의자에 딱 앉혀놓고 한 3시간을 하는데 계속 노래 부르고 밥 먹고 신랑 신부가 앉아서 저녁 먹고 우리도 좀 그거 배웠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그 로비값 뭐 하여튼 뭐 VIP 무슨 다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돈이 한번 선교사님이 지난번 행사했을 때 뭐 하나 공간 쓰려고 그러면 다 돈을 해서 쓰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공간까지 돈을 받아요. 건물 바깥에 있는. 근데 이번에 한번 돈으로 계산하니까 8천만 원 가까이 된다 하더라고. 8천만 원. 그리고 대통령이 와가지고 만불 이렇게 주고, 또 만불은 합창단 또 목사님 또 뭐 선물 뭐 이런 데 쓰라고 또 만불, 2만불, 거의 한 1억 가까이 후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학생도 너무 많이 와서 막 30분 숙소가 걸어서 그 좀 먼 거리인데 차량도 지원 다 못하는데 그렇게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또 거기 이제 그 김광훈 선생님 딸 이름이 레아 경화, 이렇게 권영 사모님 난 딸 둘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그 나라 가서 살았죠. 그러니까 얘들은 그 나라 사람이에요. 껍데기만 한국이고. 한국에 와서 이제 무슨 행사 때 한국에 와서 한국에 행사에 오면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물어본대요. 레아야, 경화야, 뭐 먹고 싶니?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국 음식을 어려서 뭐 먹고 싶지? 이렇게 대답을 못한대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는 무슨 공부한다고 한 2, 3년 있으면 아프리카 음식 먹고 싶은 게 너무 많대요. 그 현지 음식이. 그래서 막 글을 쓴, 그 1번 뭐, 2번 뭐, 3번 뭐, 접시에 뭐 밥하고 소스 올려서 먹는 아프리카 현지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번 캠프 하는데 현지식 주면, 현지식인데 가가지고 그걸 막 두 접시, 세 접시 받아다가 맛있다고 막 먹더라고요. 그 나라가, 그 아이들에게는 고향이더라고요. 그 맛이 고향의 맛이고, 그 맛이. 요번에 한국 왔다가 갔는데 먹고 싶은 음식이 하나 생겼대요. 설렁탕. 설렁탕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 진짜 아프리카 그 현지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크고 그 현지에서 그 큰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참 많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시작을 다 했어요. 제가 이제 거기 뭐 시작을 했던 뭐 김광훈, 뭐 이준현 선생님, 뭐 이정수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너무 많이 힘들으셨더라고요. 한 번은 그 토고 이준현 선교사님이 그 코트디부아르에 이정도 선교사님하고 같이 가서 방만 얻어주고 갔는데, 그때 방만 딱 얻어주고 갔는데 그 영어로 말하면 ABCD도 모르는데 그날에 이제 놓고 간 거예요. 놓고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벽이 막 무슨 무늬가 있더래요. 고급집인가 보다. 가서 가만히 보니까 무늬가 아니고 개미가 벽에 너무나 그게 어떤 무늬처럼 보이더래요. 바닥에 막 뭐, 그 뭐야, 예? 그 뭡니까, 그. 참, 아, 바퀴벌레, 맞아요. 바퀴벌레. 여기 올라오니까 생각이 안 나. 바퀴벌레 막 쫙 깔려있고 지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맨 처음에 선교사님들 갔을 때는 서로 만나면 어디 안 아파? 이게 서로 인사였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자주 아프고, 너무 아파서. 근데, 그때는 막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워가지고, 그게 서로 인사였는데, 그때는 뭐 현지 구원받은 사람도 없고,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 앞선, 그 선교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몸으로 다 부딪혔더라고요.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이젠 말라리아도 부딪히고 그러면서 무슨 약이 잘 듣는다, 또 말라리아 증세는 어떻다, 어디에 열이 나면 이게 말라리아 초기다, 그럼 빨리 약을 먹고, 처음 가신 분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이 최근에는 그런 어떤 걸 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알게 되면서, 또 구원받은 현지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섬겨주고, 또 구원받은 간호원 뭐 이런 자매들이 선교사님들 아픔 챙겨주고 그러면서 이제 아픈 시대가 많이 끝나간다 하더라고요. 제가 참 너무 감사하고, 이제 가나 청소년부 장관이 와서 8월 12일 날 우리 청소년의 날인데 그날 이런 캠프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큰 도시 한 세 군데는 후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나 청소년부 장관이 캠프 세 군데나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후원한다는 거죠. 제가 목사님 그때 막 그리고 무슨 그 박 목사님 나를 끌고 오느냐 출판 기념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많이 왔는데 교장 선생님들 학교 하나가 막 3천 명에서 6천 명 되는 아주 학생들이 많은 교장 선생님들이에요. 거기 아프리카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한 군데만 해서도 한 군데에서도 캠프해도 학생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 진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프리카 한 100군데에 가나에서 했으면 좋겠다. 100군데 하려면 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진짜 100군데.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그 교장 선생님, 목사님 책을 읽고 마음을 열고 캠프를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100군데 하겠다. 목사님이 과장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참 놀랍게 일하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진짜 우리에게 어떤 다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조건이 되어서 일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제가 오늘 출애굽기 3장 읽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5절에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곳 이곳에는 떨기나무가 불을 이기는 거예요. 원래 떨기나무는 불 이길 수 없거든요. 떨기나무 이파리에 불이 붙으면 금방 재가 돼야 되고 금방 재가 돼서 다 바닥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 연약한 이파리가 불을 이기는 겁니다. 그 연약한 이파리가 마치 백열등처럼 촛불처럼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타는데 그 형체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형체가 소멸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내가 이 선교회에서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 난 점점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면서 나는 오래 못 있을 거야. 난 사역도 오래 못 할 거야. 나는 얼마 더 이상 못 갈 거야. 아마 떨기나무가 그랬을지 몰라요. 나는 이제 얼마 못 있을 거야. 난 얼마 안 되면 난 재가 될 거야. 얼마 안 되면 난 소멸돼 버리고 사라질 거야. 이 세상에 내가 존재했던 걸 아무도 모르게 될 거야. 근데 그 떨기나무가 그 거룩한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떨기나무가 불을 이겨내는 겁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꼭 제 모습 같고 여기 보면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고 하는 이 말씀도 꼭 떨기나무하고 불하고 싸우라는 것만 그럼 그 이길 수가 없잖아요. 모세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건져낼 수 있어. 나는 안 돼. 그래서 이 모세 생각에는 무슨 생각밖에 없냐면 저 바로의 마음, 저 절대 권력자, 저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저 바로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오로지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건져내는 세계를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신을 벗어라 그랬는데 자기 신을 못 벗는 겁니다. 자기의 방법. 내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형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권력자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마음을 바꾸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아마 둘이 무슨 말을 하면 바로가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요셉 이야기를 할까? 왕이시여 요셉을 아시나이까? 왕이시여 역사 공부를 하시옵소서. 요셉이 아니었다면 이 애굽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몽하지 않았다면 그 흉년에 다 멸망했을 텐데 그 하나님을 섬기러 간다는데 막으시면 되겠습니까? 온갖 그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설득시킬 만한 이야기를 생각하고 했겠죠.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싸움이 마치 그와 같은데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이삭이 하는 야곱의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와 함께해서 불을 이겼듯이 모세가 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불꽃을 떨기나무가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끌어내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96년에 선교학교 와가지고 한 2009년쯤 사역을 이제 그만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그만두니까 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그만둘 줄 알고 뭘 비자금을 뭐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면 이제 예배당 그 우리 지역의 제일 큰 교회 그 방을 하나 주시는데 그 방에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나가 살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이렇게 뭐 살든지 자유롭게 하라고 하시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교회 가서 말씀도 전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말은 그냥 생각 속에서는 그냥 형제매들 섬기고 살면 되지. 이건 생각이지. 막상 부딪히니까 너무 부끄럽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생각이 되면 그냥 어차피 나가서 살 거면 강남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네? 뭐 부자 동네 강남이 아니고 이제 목사님 계신 강남 교회에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동하는 날 이제 강남 교회 갔어요. 목사님을 뵀는데 목사님이 절 보고 그냥 진주 가라 하더라고요. 제 진주 지역이었었는데 목사님이 말씀 한번 들을 줄 알았는데 물론 뭐 목사님 다 결정하신 거였지만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참 거긴 못 가겠더라고요. 서울서 진주 가는 길 중간에 대전이 있는데 제가 대전에서 선교학교 갔거든요. 여기 올라오니까 자꾸 그 침이 많이 마르네요. 근데 제가 이제 내려가는데 어머니가 때마침 혼자 계셨어요. 누님이랑 살다가 누님 나가고 넓은 집에 좀 혼자 계셨는데 제가 그래서 제 아내를 이제 꼬셨다고 해야 될까요? 여보, 어머니 얼마나 더 살겠나? 어머니 모시고 살자. 어머니 몇 년 못 사실 건데 밥도 한번 해드리고 그동안 못 섬겼는데 근데 별로 안 들어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 들어가고 싶어 해서 어느 방을 하나 가서 봤는데 그 방이 너무 심란한 방이에요. 제가 제 친구 어머니가 무슨 원룸 같은 걸 하는데 방을 하나 좀 싼 걸 한번 보여달라고 하니까 방을 보여줬는데 마당보다 이 방이 낮아요. 방 바닥이. 그러니까 마당에 있는 낙엽 같은 게 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문을 딱 열어보다 보니 문을 탁 닫고 두 말 안 하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그 코롱 하늘채 아파트니까 괜찮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는데 이렇게 있는데 무슨 어떤 옳은 생각이 하나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올라오냐면 마음을 꺾고 예배당 생활하는 나같이 못하는 자존심밖에 없는 이런 사람 그래도 96년에서부터 2009년이면 10몇 년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영으로 했던 육으로 했던 함께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은 이젠 그래도 나와서 그때 제가 사천교의 스타렉스를 갖고 왔어요. 근데 형제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스타렉스를 얼른 보내드려야 되는데 교회에서 써야지.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한 천만 원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중고차라도 하나 사고 새 삶을 시작할 정착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새터민처럼.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이 네 말이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 일리가 있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대화가 되잖아요.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더 좋죠. 만나서. 이런 얘기 만나서 해야지. 전화를 할 얘기 아니지. 그래가지고 그때 12명 잘린 사람 중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일에 가는데 나와 함께 할 사람을 구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뭐라 하냐면, 그러지, 난 자기는 돈 벌어서 목사님 복음 전하는데 앞으로 돕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넌 아직 애들도 어리니까, 나는 고등학생, 대학생이니까. 그래서 이제 딱 한 사람이 나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12명 중에서. 다 해보진 않았지만 전화를. 갔는데 목사님이, 내가 이끌어줄게. 이런 표현도 하시고, 교제도 하자 하시는데, 그 앞에다 대고 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막상 만나니까, 예? 제가 막 뭐 무시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주님의 마음에 잡혀서 한평생 사신 걸 알고, 또 저는 좀 더 잘 아는 게 성규학교를 세 번 갔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3년을 한 건물에 살아봤단 말이에요. 그 내가 뭐 두 번째 갔을 때, 이렇게 뭐, 작정하고 빚도 못 갚고 막 그래가지고 그 빚 때문에 다시 1년마다 연장해야 되니까 연장하러 간다고 목사님 말씀드렸을 때 목사님이 그때 김성호 목사님 불러서 공영병이 그 빚을 다 못 갚은 모양인데 좀 목사님 이걸 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한번 해결해 줘라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목사님 진짜 뭐 물질이나 뭐 인터넷에 사람들이 뭘 몰라가지고 뭐 목사님 물질 뭐 이런 얘기 하지. 같이 살아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같이 진짜, 네? 같이 한 집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목사님이 물질을 어떻게 쓰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이렇게 구디티켓 있어도 사역자 중에 신발, 제일 떨어진 사역자 신발 보시면 주면서 내 건 아직 깨끗해서 잔해주라고 하나님이 준 모양이다 하고 주시고. 저 물질, 목사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해외 캠프 가면 그 캠프 하는 곳마다 다 물질 이렇게 선교사들 지원하시고, 빈손으로 안 가시고, 그래 하시고. 근데 제가 목사님, 저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꼭 하나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 고속버스 금강 다리에서 앞바퀴 빵꾸 났을 때, 누가 옆에 있는 사람 머리를 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물론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이끌려서 그렇게 사는 삶을 사는 분이 글쎄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설교를 하고 말을 잘할 수는 있지만 어떤 그런 상황 앞에 그런 삶을 살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네? 옆에 있는 사람 부부끼리인데도 도망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 얘기하면 안 되지만 부부인데도 도망가는 사역자도 왜냐하면 영화에 보니까 차가 뒤집어졌는데 영화에 보면 차 뒤집어지면 폭발해요 안 폭발해요? 폭발하는 그 생각이 나서 얼른 도망가 숨었다 가더라고. 하나 둘 셋 꽝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가서 이제 사모님 꺼냈다 가는데 아, 안 터지는구나 그래요. 근데 진짜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내 마음을 버리고 주의 마음에 잡혀서 삶을 이끌려 평상시 삶 속에 평상시 시간 속에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에 교장 선생님 왜 제 머리를 안 았습니까? 나도 모르게 귀한 분이어서 나도 모르게 안 았습니다. 의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교장 선생님이니까 내가 머리 안 아주면 나에게 마음을 열 거야.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그죠? 갑자기 차가 막 흔들리고 사고가 나는데 근데 제가 목사님을 막 뭐 목사님이 뭐가 잘못된 게 있어서 내가 목사님을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앞에 돈 얘기를 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 바쁘고 뭐 그래서 목사님 가시고 집에 왔어요. 해결은 안 됐죠. 돈을 못 받았죠. 그래갖고 다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내가 주변에 안 믿는 가족들한테도 할 얘기 없을 것만 같아요. 우리 선교에서 나 사회 그만두게 했지만 최소한 살 수 있도록은 해줬다. 그래야 나도 우리 선교에 나쁜 선교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 뭐 내가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까? 어떤 사역자 나가면서 퇴직금 얘기했다고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안 혼났어요? 자네는 벌금을 내야 돼 그래가지고 자네 퇴직금 받을 사람이 벌금을 내야 돼 그러고 목사님 뭐 쪼가리 한 장에 뭐 왔다 갔다 하고 대통령도 쪼가리 한 장에 장관도 쪼가리 한 장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종이 질이 좀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뭐 퇴직금 얘기하면 벌금 얘기하죠. 뻔냐 뻔하니까 새로운 단어 정착금 그래가지고 근데 또 전화를 했어요. 아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저 12명인데 한 1,000만 원씩 하면 한 1억 2천인데 대전도 집회 한번 했다고 생각하시고 12명 위에서 한번 쓰시면 선교비에서 쓰시면 장로님이나 우리 형제님들이 그 사역자들 위해서 썼다고 목사님을 욕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욕 안 할 거죠? 또 욕하려나? 그런데 왜 쓸데없이 믿음도 없는 사역자들한테 썼냐고. 목사님 그 얘기를 하니 목사님이 많이 힘들지. 예, 목사님 많이 힘듭니다. 나도 힘든 일이 진짜 참 많았다. 나도 힘든 일 너무 많았다. 너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구해봐. 나도 힘들 때 하나님 구했는데 그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날 도왔어. 너 하나님 구해봐. 근데 제 마음에 여기까지 막 올라오는 소리가 있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안 구해줘요. 하나님이 안 구해줘요. 근데 그 말을 못 뱉어내겠는 거예요. 네? 머릿속에서는, 아이, 뭐, 그 전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목사님이 못해준다고 그러면, 아이, 목사님 저기 믿음 있는 선교사들도 다 살, 그 집도 챙겨줘서 보내면서, 믿음 없는 사람은 더 챙겨줘야 돼요? 안 챙겨줘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응답받아 살면 되지만, 믿음 없어서 그만둔 사람은 더 챙겨줘야 안 됩니다. 이렇게 말로 이렇게 싸우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너 하나님 구해봐 막 그 전화로 음성을 듣는데 목사님의 어떤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나도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 구해 하나님이 도우니까 너무 좋더라. 너 사역을 그만뒀지만 너 하나님 구해봐. 너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봐. 막 독수리 새끼가 그 어미가 그 새끼를 날개로 어지럽히고 막 떨쳐내서 억지로라도 날개 사역을 그만두게 해서라도 어떤 많은 어려움 속에 나를 몰아내서 너 지금 더 어렵지 사역할 때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때 한번 하나님 구해봐. 하나님이 너를 돕고 너를 회복할 거야. 나를 사역을 그만두게 했지만 내 영혼의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게 해주고 싶은 그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예, 내 영혼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믿음에 내가 전화할 때마다 나를 믿음으로 끝까지 이끌려고 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부모 같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뭐 돈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영혼을 그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해서 목사님이 경험한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계 목사님이 맛본 그 세계로 나도 함께 좀 가자고 그러시는데 선교회 안에서 목사 안수까지 받은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목이 탁 메더라고요. 네. 눈물을 흘리지는 않지만 마음이 뭉클한 게 목사님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전화를 딱 예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때부터 뭐 정착금 왜 안 해주나 막 이런 생각들이 떠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네. 맞아 목사님 말씀이 맞아.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 한밥교회 형제매들 예배당이 지금 강릉만큼 크게 졌잖아요. 그리고 작정도 하고 연보도 드리고 빚도 있고 어렵게 사는데 너도 좀 어렵게 살면 안 되냐. 사역 그만두면 어렵지 좀 어렵게 살면 안 돼. 응? 성교학교 갈 때 뭐 잘 먹고 잘 입으려고 간 것도 아니고 뭐 죽을 준비, 죽을 준비는 뭐 저 가보니까 죽을 준비 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에? 나 하나 어려우니까 막 돈 내놓으라고 선교회를 떠들썩하게 제가 무슨 노조위원장 누가 시켜준 것도 아닌데 에? 제가 막 정착금 해가지고 정착금을 지불하라 하면서 목사님들한테 욕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막 거의 다 막 강사 목사님들 있잖아요 적혀있는 목사님들한테 거의 다 욕을 했어요. 무슨 얘기 하다가 제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전화 받다가 전화를 통화하다가 하도 이제 막 계속 전화 몇 번 하니까 딴 사람 바꿨는데 내가 막 거기다 대고 그때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통화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좋아요. 확 트인 운동장에서. 전화 받다 말고 말도 안 하고 전화 받고 하면서 막 싹 욕을 해가면서 당장 그 새끼. 이건 더 뭐 기본으로 막 큰 욕을 하면서 아글아글 쓰면서 얘기하다 끝까지 해야지 그러면서 막 남은 힘들어서 전화하는데 말도 안 하고 전화 바꾼다 하면서 다 욕을 했어요. 다시 사역하면서 돌아와서 제가 다시 전화를 다 했어요. 목사님 저 공영배입니다. 울진에 왔습니다. 다 웃으시는 거예요. 그 웃음의 의미가 묘하더라고요. 너 그때 다시 올 줄 알았으면 그렇게 욕 안 했을 걸 그러는 거였고 울진에 제가 이제 다시 사역해서 목사님이 울진에 왔는데 유홍률 목사님 얼마나 재밌는지 같이 밥 먹다가 목사님 그때 공영배 저한테 욕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농담 삼아 그러니까 황 목사님이 다 듣고 있다. 공영배 욕 한번 해야 돼. 그러다. 착한 줄 아는 공영배 욕 한번 하고 자기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욕 한번 해야 돼. 그러시는 것만 같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왜 하나님이 그때 안 구해졌나 생각해보니까 제 마음에 길이 하나 있었어요. 나 직장생활 할 거야. 나 그냥 옛날처럼 직장생활 할 거야. 옛날처럼 사업할 거야. 큰 사업도 아니죠. 조그만한 지업사, 손바닥만한 지업사 하나 하다 갔는데 이제 이렇게 돈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교차로를 보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학교 매점에 납품하는 사업을 했는데 한 1년 동안은 뭐 거래처도 없으니까 너무 힘들죠. 거래처 영업하러 다닌다고. 그리고 밤에는 제 아내랑 둘이 대리운전 해가면서 생활비 벌어가면서 이렇게 낮에는 영업하고 해가지고 한 1년 지나니까 거래처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름을 또 제가 잘 지었지 않습니까? 운화유통. 네. 이름을 잘 줘야 돼요. 사업이 잘 되려면 뭐를 잘 줘야 된다고요? 이름을 잘 줘야 돼요. 운화유통. 그러니까 운화는 하나님이 다 도와요 안 도와요? 네, 구름으로 불로 탁 지키는 운화유통. 1년 이게 막 나한테 몇몇 사람이 마음을 여니까 그 사람이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구원 안 받았으면 아파트를 산다든지 무슨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이젠 애들 뭐 학비나 이런 뭐 당장 급한 건 다 해결되니까 근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진짜 너무 잘 되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하여튼 너무 잘 되게 되는 겁니다. 뭐 대전역, 서대전역까지 거래하니까. 근데 그 그 일을 마치고 보통 새벽 4시 전후에 나가서 한 11시 전후에 끝나고 이제 일찍 끝나고 들어오는데 마음이 너무 이게 기쁘거나 평안이나 이게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그냥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 될 거야. 그럼 옛날처럼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것도 제 생각이죠. 복음을 한번 전하고 사역을 했던 사람이 옛날 같지는 않더라고요. 옛날처럼 뭐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그게 만족이 되거나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업은 잘 되는데 마음에서 어떤 기쁨이나 평안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 모든 것이 내 영혼을 망하게 했구나.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하지 못했구나. 내가 선택한 길이 다 실패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간 날들을 쭉 돌아보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했던 것도 실패였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쳤던 모든 것도 다 실패였구나. 그러면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시면 긍휼을 베풀려 하심인데 내가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믿음이 순종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음이 아닌 불신 가운데 가두어 놨다는 말씀을 내가 믿질 않았구나. 목사님이 너희들 안 돼. 예수님만 돼. 너희들 안 돼.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았구나. 그러면서도 저는 그 말씀 믿지 않았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믿음 가지려고 했는데 안 되는데 어쩌란 말이야. 항상 이런 마음도 참 많았어요. 나름대로 믿음 가지려고 우리가 해요 안 해요? 믿음 가지려고 하는데 내가 믿음이 잘 안 가져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믿음 가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신이잖아요. 그죠? 내가 믿음 가지려고 몸부림친다는 것 자체가 불신이란 말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게 믿음인데 순종치 아니하는 할 수 없는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불신이고 대적인데 내 편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믿음 가지려고 했잖아. 내가 믿음 안 가지려고 했어. 믿음 가지려고 안 되는데 어쩌란 말이냐. 어떤 이런 마음에 강팍한 마음 쪽으로 제 마음이 흘러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참 너무 감사한 게 저는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사역을 이렇게 그만두게 하면서 제가 길이 항상 있었어요. 목사 옆에 나가서 목사님 저 사역 그만하고 형제로 한번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난 그러면 편하고 좋을 것만 같더라고요. 목사님이 한번 가게 하더라고요. 그 길을. 그래 한번 가봐라. 그게 진짜 좋은가. 근데 갔는데 거기에 내가 생각한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야, 내가 한 모든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구나. 내가 하려고 했던 거구나. 그런 생각까지는 가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저를 5월 8일인데 한 2년 전 불러서 말씀을 교제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한 모든 것이 실패인 걸 발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너의 모든 문제를 아름답게 회복시켜 줄 거야. 그 단어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하고 이게 같이 엮어 들어가는 겁니다. 네가 한 모든 게 실패인 걸 발견하고 이게 말이 아니고 목사님 저도 내가 선택한 모든 길이 실패이고 망했습니다. 그때 그 우리 빵공장에 대리점 계약을 맺잖아요. 전국에 뭐 대리점이 한 뭐 다 하면 한 100개 되려나요? 근데 뭐 대리점 사장들 모이면 다는 못 모이고 한 50, 60명 모이는데 근데 제가 그 워낙 아무것도 없던 맨바닥에서 뭐 거리지 아무것도 없던 데서 시작해 하다 보니까 제일 그 한 해에 거래 그 뭐라고 매출이라고 그럴까 이게 가장 이렇게 성장이 많이 된 거예요 제가. 그 사장님이 운하유통 금융배 사장님이 이번 올해 최고 잘했다 하면서 일어나 보라고 일어났더니 박수 한번 쳐주는 거예요. 사역할 때는 항상 그만둬야 될 사람 명단, 교제해야 될 사람 명단. 근데 그게 제 마음에 조금도 진짜 뭐 눈꽃만큼도 내가 성공했다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제 영혼이 너무 공고하고 내 영혼이 너무 피곤하고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담대함이 없고 자유가 없고 목사님을 보면 목사님은 참 어떨 때 목사님 보면 사자처럼 담대한 것 같아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자는 총을 갖다 쏴도 두려워해야 안 해요. 딱 맞고 죽어가면서 아 내가 죽는구나 그러지 두려워 안 하더라고. 총을 쏴도 총을 앞에 갖다 딱 들다가 땡겨도 그 두려워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내 영혼은 너무 공고하고 피폐한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구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교제해 주는데 다 망한 걸 발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러시는데 제 마음에 야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렇게 직장을 잡고 이렇게 하게 했구나.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모든 길이 실패이고 망한 거를 발견하게 하려고 네가 생각 따라간 모든 게 실패고 네 생각 따라간 게 네 영혼을 망하게 했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러는데 제 마음에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바라봐야지가 아니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나를 모든 걸 아름답게 하시겠구나. 너무 평안하고 마음에 너무 소망이 되고 갈 때는 교제하기 전에 교제하고 났는데 마음이 너무 가볍고 기쁘고 복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울진에 있다 강동에 왔는데 강동에 한 번은 어디 한밭에 어떤 자매님이 문자가 왔어요. 동생 남편이 아산병원에 있는데 너무 이렇게 위독해서 며칠 못 사는데 목사님 꼭 복음 전해 주십시오. 며칠 못 산답니다. 위독합니다. 사역자가 그 문자 받으면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한 거예요. 며칠 못 산다니까. 그래서 제가 갔는데 이분이 너무 강팍한 거예요. 하나님 하면 하자 꺼내지 말라 하더라고요. 하나 하자 듣기 싫다 하면서. 그럼 예수님 예자도 꺼내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자하고 예자 빼놓으면 할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그걸 뭐 뻔찌락 합니까? 그럼 저는 아무 말도 못해요. 눈만 꿈뻑, 눈 큰 눈을 꿈뻑 쳐다보다가 주는 음료수 한 잔 막 마시고 오는데 근데 며칠 못 산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폐가 안 좋기 때문에 폐 기능이 떨어지면 의식을 잃고 말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며칠 있다 다시 갔습니다. 갔는데 이번에는 이분이 마음에 작정을 했던가 보더라고요. 나보고 하고 싶은 얘기를 간단 명료하게 하고 가라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야 이분이 복음을 간단 명료하게 들을 모양이다. 그래서 하나님 했더니 간호원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크게 소리질러 부르는지 목이 터지라고 간호원을 부르는 거예요. 네? 그 병실 복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감사하게 간호원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 환자 둘이 누워있는데 옆에 있는 환자까지 막 저를 그만 괴롭히라고 얼마 못 살 분을 그만하시라 하면서 두 분이 저도 막 저는 그럴 때 무슨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 그럴 때 아, 그래도 그럴 때 어떤 분들은 당신이 이분 영혼 죽어서 지옥 가면 당신 책임질 거냐고 가만히 계시라고 뭐 이런 말이라도 한다는데 저는 그런 말도 잘 못해요. 그래서 또 그때도 또 눈만 뜨고 예 하고 말끝 흐리고 나왔어요. 나와서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답답한 겁니다. 야, 이분 며칠 못 산다는데 이렇게 복음을 안 들어서 어떡하나 이거.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가봐야 뭐 소용이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고 그 부인은 구원받은 자매거든요. 그 자매한테 전화했어요. 자매님 남편이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오지 마십시오. 목사님 오고 나면 남편이 막 억지 소리 합니다. 죽기도 전에 젊은 목사하고 바람났나 하면서 뭐. 못 오게 하는 거죠. 응? 너 오면 나 바람난 걸로 생각하나 이런 거죠. 그러면서 밤새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분은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밤새 아내를 괴롭히니까 그 자매님이 나보고 목사님 오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 말이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오라고 해도 안 가면 문제가 되지만 오지 말라 그러니까 예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안 갔어요. 네, 안 갔어요. 근데 그 다음 새벽 기도를 딱 하는데 우리 사무엘상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게 꼭 하나님이 오늘 영배야 너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너 내가 그 사람 마음 바꿔서 복음 듣게 할게. 하나님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붙이시면. 여호와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 내 원하는 대로 마음을 바꿔주셔서 복음 듣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겠다. 막상 가려고 하는데 또 소리 지르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 일하시는데 안 간다면 그래서 이제 그 자매한테 전화도 안 하고 갔어요. 병실문을 딱 열었는데 지금 그 남편이 죽기 전에 아내하고 다정한 시간을 가지려고 둘이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딱 들어갔는데 자매님이 더 놀래더라고요. 반가워하는 게 아니고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남편을 딱 쳐다보고 남편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간호원하고 큰 소리로 부르진 않더라고요.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싹 웃었어요. 싹 웃으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 손에 붙이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손을 딱 잡았어요. 붙였는가 안 붙였는가. 딱 이렇게 하는가 딱 잡으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붙였구나.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세 번째 갔을 때 왜 간호원 안 불렀냐고. 자기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고 뭐라고 해도 찾아오는 목사님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이제 들어봐야 되겠다. 소리 그만 질러야 되겠다. 들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얘기하기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얘기를 다 듣고 목사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쉽습니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쉬운 겁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자매님이 제가 병문안 갔다 나오면 그 자매님이 그래요. 목사님 언제 올 겁니까?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 남편이 너무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오시냐고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일곱 번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었었는데 한 9번인가 한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아산병원이어서 제가 어디 뭐 이렇게 신방 갔다가 마지막에 아산병원 들려서 저희 교회 가면 되거든요. 근데 좀 저녁 시간 이렇게 걸쳐서 가게 되는데 밥을 좀 못 먹어도 그분하고 앉아서 교제를 하면 내 마음에 너무 행복하고 기쁜 겁니다. 야, 내가 이분 내 생각 믿고 안 찾아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분 내가 사단에게, 사단의 손에 뺏길 뻔 했다. 그분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나올 때마다 그 자매님 물어봐요. 목사님, 언제 오실 거예요? 물어보면. 언제 온다고 대답해주고. 또 가면 그 남편이 이렇게 자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3일밖에 못 산다는 분이 한 달인가. 하여튼 제가 교제하고 싶은 만큼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에게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일하시는 겁니다. 진짜. 우리 한국에 있는 사역자 다 캠프 강사로 가야 될 만큼 하나님이 앞으로 놀랍게 일하시겠다. 목사님이 DL 무디 150명이다 하셨는데 DL 무디처럼 전 세계 나라에 가서 힘있게 복음을 외칠 사역자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복음을 외칠 나라를 하나님이 계속 세워주시고 벤행에도 하나님이 앞으로 벤행에서 얼만큼 크게 역사하실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뭐 탄자니아나 카메룬이나 가보면 진짜 그냥 카메룬 복음반 이번에 이렇게 대학생도 홍보하고 그냥 일반인들도 시장에서 홍보했는데 그냥 일반인들 홍보하는 속에 대학생도 오고 일반인도 오고 해서 캠프를 했는데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아침에 새벽 기도회 때 새벽 6시부터 7시 반까지 복음반을 했는데 숙소에 누워 자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일찍 일어나서 5시 반부터 일어나서 풋살 축구하고 엄청 부지런하더라고요. 다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눈빛이 막 살아있는 거예요. 저처럼. 여러분은 좀 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다 살아계시죠? 예. 너무 잘 듣고. 야, 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를 통해서 역사하신 게 너무 놀랍고. 하나님이 참 저도 제 생각 하나 믿고 내가 볼 때 힘들면 힘들다, 안 되면 안 되겠다. 이 생각 믿고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진짜 이 보면 베드로 그 뭐 믿음 사단이 너 잘해 너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 너 훌륭한 제자야 그거 다 마음에 품고 예수님 말씀 다 무시하고 버리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믿는 그 믿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시더라고요. 스스로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그 마음을 욥이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일평생 내가 나를 책망치 않는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를 책망할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내 의를 너무 좋아해서 놓을 수 없는 사람인데 사단이 베드로에게 넌 충성된 제자야. 아멘. 그리고 그 사단이 준 말을 버릴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고 그 신을 벗게 하고 모세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그 말씀 앞에 이끌릴 수 있도록 그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씩이나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하게 하면서. 네? 시편에 보면, 우리 시편 한 절만 더 찾아보면, 시편 136편. 136편 23절.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베드로, 예수님 버리고 천박하고 형편없고 더럽고 추한 베드로를 하나님이 잊을 수 없도록 세 번이나 딱 그 마음에 기념하게 잊을 수 없도록 하더라. 너란 인간은 이런 인간이야.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믿지 않을 수 있게 하고 말씀만 믿을 수 있도록 베드로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회 속에, 우리 사역자들 속에, 우리 형제매 속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는 우리 의를 너무 좋아하고 그걸 굳게 잡고 놓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누가 날 책망하는 걸, 일평생 나를 책망치 않는다, 누가 책망하는 거 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책망하는 거 너무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잘한다는 소리 좋아하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그 욥의 마음을 꺾으시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우리 사역자 속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